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 시리즈의 열 번째 메시지인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러한 길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의 대상이 완벽하게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위압적으로 보이는 그 크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분을 어떻게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어떤 힘과 지혜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계신데 그분 안에서 내가 갈망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요소를 다 담고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내게 다가온다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주님이라면 나의 전부를 다 드려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작가가 글을 작성할 때 다양한 종류의 그 표현 기법을 사용하죠. 그 가운데 많이 쓰는 것이 과장법 등장합니다. 그 문장 기법 중에 하나죠. 과장법. 그 표현하려는 내용의 규모나 어떤 크기를 실제보다도 확대하거나 실제보다도 더 축소해서 표현하는 기법이죠. 예를 들어서 산더미 같은 파도.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파도가 산더미보다 클 리가 없어요. 웬만히 큰 산, 그 산처럼 높은 파도가 없어요. 과장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숨도 쉬지 않고 밥 한 그릇을 먹어치웠다. 숨도 쉬지 않고.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빨리 먹어도 숨 몇 번 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부풀려서 뭔가를 과장하여 한 표현법이라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불필요하게 보이는 그 문장, 그 표현 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과장법처럼 들리는, 과장법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 인간 경험으로 볼 때는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법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를 비교할 때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5장 8절 같은 구절이에요. 잠시 한번 보죠. 이사야 55장 8절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다를까? 많이. 얼마나 많이. 자, 9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 표현이 과장법일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아니면 실제일까요? 네, 정답은 실제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자, 동네마다 바보가 있는데 동네 바보와 뉴질랜드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동네 바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 뉴질랜드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다섯 명이 모여서 그들의 지혜의 총합, 지식의 총합, 정보의 총합. 그 차이, 하늘과 땅의 높이만큼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쓰면 안 돼요. 아무리 동네 바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 다섯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차이는 하늘과 땅 높이만큼의 차이는 아니에요. 과장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의 총체, 그것을 합쳤다 할지라도 그 사이의 간격은 하늘과 땅만큼의 높이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 41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버려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기억 성경은 여러분 옛날에 그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 표현을 버려지 같은 너 야곱아보다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아마 익숙할 겁니다. 히브리어로 돌라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지렁이 같은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돌라라는 단어가 주홍색을 띤 어떤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렁이가 맞아요. 주홍색을 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가장법일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현실과 우리의 속성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 인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영들 같은 이런 것들을 대항했을 때 이 표현이 가장법일까요? 아닙니다. 지렁이의 특징은 등뼈가 없는 무척추 동물이에요. 등뼈가 없어요. 헌어적거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렁이는 연약하기가요. 소금을 뿌리면 죽어버려요. 시간 얼마 지나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스스로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그런 미물의 상징, 그것이 지렁이에요. 아재 개그 가운데 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는 줄 알아? 왜? 아팠어. 이렇답니다. 자, 옛날에 다니엘하고 그 정말 많이 봤던 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드림웍스에서 제작한 그 NG라는 그 개미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대단히 감탄하면서 보았는데 어떤 아이가 그 신고 있는 그 스니커즈를 아주 그 화면 가득히 채워가지고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은 개미의 눈에 비친 그 운동화, 거기 끈이 하나 풀리거든요. 그 스니커즈 끈이 하나 풀리는데 그 끈을 자세하게 클로즈업하는 하나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 신발끈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길이 말고 넓이요. 아마 뭐 구두끈이나 어떤 뭐 스니커즈 신발끈에 비슷비슷할 텐데 그 넓어야 4, 5mm예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그 주인공 개미의 눈에 비친 그 스니커스 신발끈의 그 넓이는요, 자기 몸집 전체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그 신발끈이 움직일 때 그 주인공 그 개미가 위협을 느끼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에 비해서 절망적인 수준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 이스라엘, 언제 밟힐지 모르는 그들의 상태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렁이 같은 여 야곱아. 이런 그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지렁이가 사람의 발길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두려움이 있는데 눈을 감고 아예 외면하라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다. 지렁이처럼 무기력한 너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너 스스로 아무리 힘을 내도 지혜를 동원해도 한계가 있다. 여전히 지렁이다. 그런데 모든 힘과 권능의 주인인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놀라운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구절을요, 심령에 새겨야 되고, 이것을 자주 묵상해야 되고, 이 하나님을 내 기억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자꾸 적용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기어같이 만들 것이다. 누구를 향해서요? 지렁이 같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그 타작기계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훅 불면 날아가는 그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게 타작기로 나타난 히브리어로 모라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추수할 때 알곡을 얻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낼 때 분리하는 그 농사기구예요. 잠시 한번 파워포인트 첫 번째 그림을 봐주시겠습니까? 판자에 촘촘하게 뾰족한 돌조각이나 금속조각을 박아서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 판자에다가 옛날에는 금속 같은 것, 뭐 세부치 같은 걸 발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뾰족한 돌조각을 촘촘하게 박아서 이렇게 타작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림이요. 판자를 소가 끌도록 장착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판자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소를 추수한 곡식 위를 이제 지나가게 하죠. 그러면 판자에 올라탄 사람의 무게에 의해서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제 알곡만 거두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래 쓰면요. 아까 보았다시피 옛날에 지금은 뭐 전기로 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속도로 이게 탈곡을 하죠. 그런 게 아닙니다. 판자에다가 흠을 내어가지고 그 뾰족한 그런 돌들을 부착시켜가지고 이게 지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기술이에요. 3000년 전에. 근데 오래 쓰면 이 뾰족했던 그 돌조각이 둥글게 마모가 되겠죠. 근데 15절에 보십시오. 이러한 차원의 타작기계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일반 농사기구 아니에요. 타작기계로 산들을 먼지가 되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산들을 보면은 뭐 아름드리 그 금옥이 있고 크고 작은 바위들이 있는데 이런 타작기계로 산들을 무너뜨린다고요? 가루로 만든다고요? 천만에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는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차원의 타작 무기입니다. 무기. 분명히 이것이 몇 번 지나가면 큰 산들이 가루가 되는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지렁이인 야곱을 향해서요. 원래 무엇에서 이런 새로운 차원의 타작기계로 변모되었는가 하면은 그렇습니다. 지렁이였습니다. 무기력과 무능력의 상징이었던 그 지렁이가 큰 산 위를 천만 번 왔다 갔다 해도 그 산에 스크래치 하나 내지 못해요. 그런데 지렁이같이 아무 힘도 없이 남에게 밟히기만 하는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향해서 쓰레질하듯이 산들을 갈아엎어 부스러기로 만드는 무시무시한 날이 쓴 타작기계로 변모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소개했는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고엘. 고엘. 크리스마스 때 노엘 아닙니다. 고엘. 고엘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왜 지렁이 같은 야곱을 돕는다고 했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과 아주 가까운 친족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친족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는 말이 오늘 설교 가운데서 여러 수십 번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을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에 관통하는 이 고엘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 성경은 구속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속자. 영어를 잘 아는 분들은 이 단어에 익숙할 거예요. Redeemer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예요. Redeemer 그 단어가 바로 이 고엘입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이다. 영어 번역 성경은 Your Redeemer is the Holy One of Israel. 이 구속자, 고엘, 어떤 뜻이라고요? 아주 가까운 친족이란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렁이같이 무기력한 야곱과 아주 가까운 친족이 되셨다. 리디머 되셨다. 이 구속자를 보통 킨스만 리디머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영어권에서는요. 네, 구속자, 킨스만 리디머. 가끔 법률상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보면은 어떤 블랭크에다가 그 next of kin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next of kin.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혈족은 누구입니까? 묻는 그런 항목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당신의 고엘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해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형제나 아버지가 될 수도 있죠. 나에게 가장 가까운 혈족.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같은 학급의 동료 친구의 최신 아이폰을 떨어뜨려서 완전히 박살 났어요. 얼마 전에 산 건데 가격이 2,500불이에요. 누가 물어줍니까? 물론 아이가 뭐 아빠가 야박해가지고 너 용돈 6개월 모아가지고 지불하도록 해. 그런 아빠도 있겠지만 보통 부모가 그 돈을 보상합니다. 이때 그 아빠를 나의 고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까운 혈족. 그리고 나에게 그 고엘께서 일하여서 나를 공경으로부터 구출하는. 고엘은 성경적으로 피를 나눈 혈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의 문제는 그 고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일어난 문제, 자녀가 저지른 문제이지만 부모인 나의 문제가 돼요. 왜? 부모는 자녀의 고엘이기 때문에, 리디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스토리를 집중적으로 다룬 성경책이 있어요. 어떤 성경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룻기서예요. 룻기서. 아무 의지할 데 없는 모압 여인 룻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룻기라고 하죠. 그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에 정착합니다. 그 지방에 아주 소유가 넉넉하고 능력이 있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이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고엘 관계에 있어요. 고엘 관계. 유대 땅에 아무 연고도 없었던 모압 여인 룻이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됨으로 인해서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고엘 관계에 들어갑니다. 자, 고엘 관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죠? 나의 문제가 그 고엘의 문제가 된다고요. 모압 여인 룻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능력 있는 보아스의 문제가 된다고요. 룻기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오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벳이 누구예요? 룻기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룻기 4장 22절 보세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나오는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할아버지의 부모가 바로 보아스와 룻입니다.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고엘 제도가, 고엘 원리가, 고엘 진리가 적용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 다윗으로 마지막 챕터, 마지막 절이 끝나는가 전달하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룻기 1, 2, 3장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딜까요? 유대 지역 여러 마을 가운데 어디서 이 사건, 이 스토리가 일어날 건가요?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동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계보, 다윗의 패밀리 트리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은 많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 어떤 특징한 동네에 태어났어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거 어디라고요? 어디로 섭리되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동네라는 별명을 가진 베들레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우리 삶 가운데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구주께서 이 주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께서 고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야곱 버러지와 같은, 벌레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상태의 무기력한 무언가를 그분께서 들어가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 한 가지 정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엘이 되는 조건이에요. 법적으로 아무나 내 자식이 될 수 없잖아요. 입양을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아무나 친자 관계를 설정할 수 없듯이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혈연적으로 건조기여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다시요. 나의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혈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혈연적으로 근족 상태, 나와 가까운 피를 나눈 누군가가 되어야 돼요.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일반 사람은 고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혈연 관계 있다 해도 그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의 고엘 되기 싫어 그러면 자격자가 아닙니다. 혈연 관계 있기 때문에 강제로 고엘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 잘 읽어보시면은 앞에 부분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개가 뭐예요? 이름이 있는데 성경 가운데 아주 기회를 왕창 놓친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개로 표시돼요. Somebody. 와, 그 사람이 고엘로 자원하여 룻의 남편이 되었더라면, 하, 그 사람의 이름이 영원토록 교회 역사 가운데, 영원 가운데서 회자되었을 텐데 그 아무개는 아무개로 끝나버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원하지 못하면 고엘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공경에 처한 혈족의 땅이나 몸을 되찾기 위해서 땅값이나 몸값을 물어줄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유력한 사람이어야 고엘이 됩니다. 지렁이처럼 힘이 없고 무기력한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고엘이 되신, 우리의 리디머이신 예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죠. 실수하죠. 부족하죠. 연약하죠. 어리석죠. 두려움 많죠.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안정케 하고 우리의 약함 대신에 강함으로 대체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대신에 그분이 지혜로 대체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은혜의 역사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무기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살만한데, 가진 것도 있는데, 배운 것도 있는데, 헤쳐나갈 만한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려로 보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렁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양의 속성을 가진 어떤 창조물이 아니라고 자꾸 고집을 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무작위로 정한 어떤 사람이에요. A라는 어떤 사람의 전 재산, 차도 팔고 뭐 다 팔았는데 28,000불이에요. 오, 내 이야기인데? 라고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우연입니다. 자, 그 사람 재산 다 모았는데 28,000불이에요. 자,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사람 재산이요, 2,800억 불, 280빌리언. 엄청나요. 전 재산 28,000불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모이면 이 재산이 되는가 하면요, 천만 명이 모여야 일론 머스크 재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뉴질랜드 인구의 두 배 되는 사람들 전부 다가 28,000불을 가질 때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의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2만 8천 불 재산 가진 어떤 사람은 지령에 해당되고 일론 머스크 같은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부자 같으면 지령이 클래스가 아니라고요? No. 그도 똑같이 지령이과에 속해요. 모든 인류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로마서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는데요.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제가 전 구절 가운데 딱 한 부분만 인용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노예가 되어서 죄 짓는 것이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일부 사람에게만 모두에게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전부 다요.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은 지렁이과에 속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길이 하나 보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십자가 사건이 일어남으로써요. 우리에게 희망이 보인 거예요. 지렁이처럼 유약하고 소망이 없는 그에게 뭔가 빛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고엘로 모습을 드러내심으로써요. 자, 고엘 자격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이요. 혈연적으로 건조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들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고엘로 모습을 드러나셨다 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고엘의 조건에 충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엘의 자격은 혈연적으로 건조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걸립니다. 예수님은 신적 차원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클래스예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의 근족이 아닙니다. 혈족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신적 차원으로만 계시면 우리의 근족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지신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요. 고엘이 되기 위해서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 주님을 가진 것을 부여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요. 고엘의 조건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럼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일을 앞두고 주님께서 고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이에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고함치고 난리를 부리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힘 앞에 굴복해서 그 목숨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 저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대속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지렁이가 똑같은 다른 지렁이에게 힘이 되는 것 참 제한적입니다. 그의 지렁이로서의 근원적인 그 문제를 다른 지렁이가 조금 큰 지렁이가 작은 지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인류의 문제가 염소나 송아지의 그 피로 그것을 흘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9장 12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사람의 피, 동물의 피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사람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로서만 인류가 직면한 그 죄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요. 인류 가운데 어떤 존재도 나의 공경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고엘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요.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 그가 인류를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우리의 고일이 될 수 있다고요? 그가 우리의 리딤으로서 역사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저주에서 풀어줄 고엘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스타레트가 나중에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해탈을 얻은 부처가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한량없는 지혜와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을 드리죠. 저를 찾죠. 아닙니다. 그 또한 혈과 육을 입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능이 과예요. 그 또한 고엘이 필요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임하신 신적 차원의 클래스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엘이 되신 이런 분이 계시다고요. 이것을 저는 부여라고, 진정한 차원의 부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 관련해서 모르는 사람 없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결과 평소 때보다 일곱 배나 더 강력한 불길을 일으켜서 그 불 가운데로 유대인 청년 세 명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하는 그 청년들을 그 불길 가운데 던지었습니다. 던져 넣을 때 그 불길이 얼마나 세게 활활 타고 있었던지 이 청년들을 던져 넣는 그 바벨론 사람, 그들이 불에 타는 일이 있을 정도로 큰 불이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고엘 대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역사 가운데 그 이후에만 주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는가? 아닙니다. 그때도 개입하셔요. 이 고엘이라는 것은 내 문제가 그 고엘의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고엘이 가지고 있는 부요가 나의 부요가 된다고요. 이 세 청년을 불길 가운데 던졌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아이고 주일학교 때 뭐 배웠는데 뭐 하고 이렇게 스킵 빨리 속도로 지나가지 마시고 멈춰서서 성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어떤 감동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타나 있는 그 사건의 그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동일하신 주님이시고요. 다가오는 어떤 때에 바로 그 현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옛날에 특별하게 아주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해야 될 어떤 사건이에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세 청년이 불길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왕이 그것을 지켜봅니다. 다니엘서 3장 24, 25절을 보십시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지금 이 놀라움을 표현하는 이 왕은 이방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불타는 가운데 그 몸이 불탈 때 순간적이지만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계속 질러져야 돼요. 이 보컬 코드 성대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그리고 쓰러지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이에요. 날카로운 배맹과 함께 막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푹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세 명을 집어넣었는데 네 명이 보여요. 불길 안에 걸어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기괴한 광경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면서 막 몸을 꼬우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불길 가운데 걸어다녀요. 네 사람이 마치 대화하듯이 왕의 지시로 급히 불길 가운데서 그들을 나오게 합니다. 놀라운 모습을 보죠. 27절 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형전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무시무시한 불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한 그림인데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불길이 분명히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문을 열고 그냥 평온한 거실에 들어가서 내 사람이 커피 한잔 마시고 나온 것처럼 불탄 냄새도 없었고, 아니 조금의 불길이라도 지나갔으면 머리라도 거슬려야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지렁이 같은 일반적인, 피곤하면 잠 오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많이 그러면 더 이상 걷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 지렁이 같은, 지렁이과에 속하는 최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 아들께서 그들의 고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새 타작기계로 변모시키실 때 이러한 세상에서의 그 환경을 초월하는 이러한 차원의 뭔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이야기입니다. 새 청년에게 있었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거기 나오는 그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꾸자꾸 자신에게 적용시키라고 권면을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표현하고 또 때로는 양으로도 표현하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렁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누구와 결합하느냐, 누구와 접속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연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신분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세상은 마귀 안에 처했다고 그러고 마귀가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악을 행하는 무시무시한 존재처럼 비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고엘 되신 주님과 연합해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나고 다가오는 마지막 때의 시간 가운데 이것이 아주 문자적으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다가오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떨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물 붓듯이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알고 있는 이 고엘 차원의 이 관계가요, 와, 사실이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바로 그 역사들. 사막에서 강을 내시며 바위 가운데서 물을 터지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애굽 가운데 열 가지 아주 강력한 심판 재앙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던 바로 그 주님.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평지처럼 마른 땅을 밟고 지나듯이 통과하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고엘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심으로써 그분의 자원이 나의 자원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고엘된 사람들은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고 피도 흘리지 아니하고 순교도 당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엘되어서 하나 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드림으로써, 가장 낮아지심으로써 이름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가장 높은 이름이 된 것처럼요. 특권이에요. 영광을 만들어내는 특권이에요. 고엘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요, 놀라운 모험적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잠시 잠깐 받는 고난에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중간 아주 묵직한 그 영광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아주 작은 빨리 지나가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산과 소유가 고엘 관계에 있는 자식의 그 재산과 소유가 되듯이 우리는 그 주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600년 전에 그 세 명의 유대인 청년들이 고엘 되신 그 주님께서 불길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해 주심으로써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한 그 고엘 되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경험을 하고 난 뒤 이 청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얼마나 매력적인 주님으로 평생 그들의 심령을 지배했을까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특권임을 알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 차원의 우리를 위해서 고엘 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이 되셔서 오늘 귀로 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크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 진리가 크게 부각되게 하시고 각인의 마음을 터치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